그리스도의 몸에 생명을 공급함.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라는 이 사실을 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울은 다음의 성경 구절 가운데서 또다시 이 점을 부각시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우리는 특별히 여기에서 말한 것을 주의하여 봅시다. 여기에서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마땅히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실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또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마땅히 영광을 얻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적으로 이 영광을 나눠 누린다고 말합니다. 만약 몸의 하나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런 말들은 다만 아름다운 감상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몸의 하나는 신성한 사실이고 모든 지체가 고통받는 지체와 함께 고통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려고 시험하거나 마땅히 일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26절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거나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하는 일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영원히 하나이기 때문에 지체가 고통을 받을 때 온몸이 다 고통을 받게 되고 지체가 높이 들려질 때 온몸이 다 높이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때 체험으로 이 일을 인식합니다. 중국 남방에 사는 나의 한 친밀한 친구는 나에게 중국 각처에서 비적들의 난이 일어났을 때 이 소식이 아직 그녀가 있는 곳에 전달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영 안에서는 그것에 대해 이미 아주 무거운 부담을 느꼈으며 마찬가지로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부흥이 있었을 때 그녀는 비록 그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생명의 느낌이 있었고 그녀의 영 안에서도 높이 올려졌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다른 한 명의 서양 친구는 나를 더욱 놀라게 했는데 내가 그를 방문해서 중국에서의 우리의 사역이 몇 번의 특별히 심각한 시련을 만났음을 말했을 때 그는 물론 우리는 여러분의 편지를 받기도 전에 이미 그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소식들을 들었는가 듣지 않았는가가 아닙니다. 사실상 주님 편에서 움직임이 있을 때 몸에도 반응이 있게 되고 모든 지체가 다 이 반응 아래 있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한 우리의 느낌은 전달된 소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영으로 말미암은 주님에 대한 인식에 의한 것입니다. 만약 몸의 한 지체가 심각한 죄를 범했거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영적인 지체는 분명히 압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한 지체가 생명의 신선한 흐름을 얻었다면 몸의 생명 안에 사는 다른 지체들도 반드시 높여짐을 느낄 것입니다. 어떤 때 당신은 아마 먼저 아주 큰 고통을 거쳐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당신이 구할 필요도 없이 빛이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첫 번째 상황은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이 생명의 신선한 흐름을 얻어 다른 사람을 공급하는 것을 돌파하는 데 있고 두 번째 상황은 당신이 다른 사람이 받은 고통의 효과와 유익을 수확하는 데 있는 것인데 이는 그들이 받은 고통은 자연적으로 몸의 성장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또 다른 한 방면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성장을 구한다면 당신은 자신을 온몸의 생명의 흐름으로부터 격리시키게 됩니다. 당신이 구하는 성장에 도달하였을지라도 당신은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당신과 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모두 손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과 동일한 상황은 바로 육신의 질병인 암입니다. 암은 어떤 세포가 과도하게 발전되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 세포는 구속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신을 번식함으로 인해 그에게 전달되는 모든 양분을 소모시키며 양분을 몸의 다른 부분에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독적인 감각 능력이 되고 주위의 조직을 침범하며 강제로 자신의 왜곡된 특성을 그 위에 더합니다. 천연적인 몸에는 자연 치유력이 있어서 다른 질병을 저항할 수 있지만 암을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생명이 병난 곳에 공급될 때 암세포는 더 많은 공급을 흡수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흘러보내는 것이 장애를 받기 때문에 흘러들어오는 것은 다만 문제를 증가시킬 뿐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된 모습인지, 정상적인 상황 아래서 몸에 있는 어떤 한 지체가 신성한 생명의 공급을 얻으면 즉각 온몸에 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한 지체가 개인의 이익을 갈구함으로 인해 고립될 때 이 지체가 성장할수록 그리스도의 온 교회는 갈수록 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얼마나 보배로운지, 십자가가 그의 안에 있는 천연적인 생명을 철저하게 처리하도록 한다면 각 지체는 그가 도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온몸의 생명의 분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몸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당신의 몸을 약하게 하는 모든 것을 파쇄하여 주시고 당신 자신의 확장을 위하여 나로 하여금 이전에 아직 만져보지 못한 생명의 영역을 만지게 하소서. 우리는 이미 고린도후서 4장에서 한 곳에서 역사된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그분의 부활을 두 곳에서 나타나게 하는가를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열매 맺는 생명과 열매 맺는 사역을 보게 되는데, 물론 이 둘은 결국 하나이며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 상황에서 생명은 사망이 역사하는 곳에서 나타나고 두 번째 상황에서 생명은 다른 곳에서 나타납니다. 나는 내 몸에 나타나는 것을 생명이라 칭하고 다른 사람 몸에 나타나는 것을 사역이라 칭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생명이 없고 생명의 사역도 없게 됩니다. 고통을 받는 목적은 완전하고도 풍성한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이론이 이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역의 궁핍함은 쉬운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느슨하게 세월을 보내는 사람에게는 늘 아주 적은 공급만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필요를 알지 못합니다. 물론 나는 우리가 스스로 번거로움을 자처하거나 자신의 몸을 가혹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 자신은 우리의 체험을 책임지십니다. 그 영은 우리의 사역이 풍성해지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 혹은 영의 각 방면에서 예수의 죽음을 체험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책임은 다만 따라가는 것일 따름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내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쓰임받고 몸에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결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지도 말고 평상시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단순히 십자가가 운행하도록 하십시오. 말하거나 일을 통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활동이나 말하는 것이 금지될 때 그들은 자신에게 사역이 없어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의 사역의 분량은 당신이 활동하는 정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죽음으로 당신 안에서 역사하게 해야만 생명이 다른 사람 몸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것은 몸에 불변하는 율이며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 방면에서 몸의 성장을 가져오도록 특별히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당신으로 거치게 한 것은 자연이 확장을 가져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또한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 자신의 죽음의 체험을 간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기꺼이 죽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실제는 자연이 나타날 것이며 사람의 전달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언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몸 안의 사역이 말하는 것이나 간증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것은 그분의 지체에게 생명을 공급하기에 족합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고난받는 이야기를 알릴 필요가 없이 그 고난은 자연히 다른 사람을 자라게 합니다. 우리가 받은 고난을 말하는 것은 무익한 것일 뿐 아니라 도리어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당신이 만약 한 형제를 용서했다면 당신이 표출하든지 안 하든지 당신이 용서한 실제는 몸에 생명을 공급할 것입니다. 당신이 참으로 한 형제를 사랑한다면 비록 당신이 그 형제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은 몸을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나는 영국의 어느 큰 모임에 참석했는데 객원으로 강단에 서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나는 한 일본 형제도 그러한 강사 중에 하나임을 몰랐었습니다. 우리는 만나본 적도 없었고 그 당시는 중일 전쟁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만 짧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을 뿐 나는 그 형제의 느낌이 어떠한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말을 할 때 주님 안에 있는 형제의 사랑과 교통을 느꼈으며 이 사랑은 국적의 장애를 초월했으며 또한 통역도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공급을 얻는 것은 먼저 말하는 것과 일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안에 실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관심하시는 것은 진실된 일이며 그분은 절대로 거짓된 일을 위해 간증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말로 전달한 것은 당신이 이미 교회에게 가져다 준 그리스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몸은 생명의 교통을 통해서 공급을 얻습니다. 사망이 우리 몸에 역사할 때 생명은 아주 간단하고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당신이 한 것이나 말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손에서 거친 것이 얼마인가입니다. 몸의 하나됨의 기초를 떠나서는 참된 사역이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이 사실을 보기 전까지 자신이 어떻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관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받았으면 몸이 즉각 얻게 됨을 압니다. 당신이 소유한 것은 곧 몸이 소유한 것이므로 당신이 힘을 들여 전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교회를 건축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당신에게서 건축되게 해야 합니다. 당신이 머리로부터 받은 것은 그분의 몸, 즉 교회가 자연히 얻게 됩니다. 당신이 무엇을 받지 않았다면 교회는 절대로 당신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받는 문제가 해결되면 사역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받는 문제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임. 물론 말씀의 사역은 그 나름대로의 위치가 있으며 또한 우리에게 극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은사를 일, 즉 행동의 은사와 말씀의 은사로 나눌 수 있는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바울이 주로 중시한 것이 후자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열거한 처음 세 부류의 사람, 즉 사도, 선지자, 교사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어떻든지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우리에게 열두 사도가 행정적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주된 목적이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 전무하기 위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논하는 바울의 말은 우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는 권면의 말로 귀결됩니다. 그는 사랑을 말하는 성경 구절들을 삽입한 후에 다시 이 주제로 돌아와서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고 말합니다. 사실상 이어지는 14장은 완전히 말하는 은사를 언급하는 것으로 기적과 행동의 은사를 모두 한쪽에 제쳐두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은 일의 사역보다 말씀의 사역을 더 강조하십니다. 교회는 기적을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이는 기적은 다만 외면적인 것으로 이끌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졌지만 그분의 생명은 만질 수 없었습니다. 복음서 안의 군중들 역시 주님의 은혜의 행사를 목격했지만 그분이 와서 주고자 하시는 생명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도 이 일에서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들 자신도 비록 기적을 행했지만 결국에는 누가 크냐는 논쟁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사랑 안에 있지 않은 건축입니다. 그러나 신은 곧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떠나면 모든 것이 다 무익합니다. 기적의 일이 말씀을 확증할 수 있지만 그 자체는 생명을 공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의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만 성장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많은 병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객관적인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외적이고 정신적인 빛을 구하고 체험에 있어서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경 안에서 많은 사상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찾는데 그들에게 빛은 곧 이런 난제들에 대한 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진리가 이미 특별한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교리에 있어서 보수적이거나 전통적이기만 하다면 모두 좋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 속에서 어떤 점은 찬성하고 어떤 점은 반대합니다. 이 때문에 근본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현대주의자들보다 우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그들의 영적인 분량은 결코 그들이 소유한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내적 계시를 초월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아마 완전히 오를 것이지만 그들이 생명을 얻지 못한 이상 그들에게는 여전히 그 유일하고도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부족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문서화된 말씀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경과 우리 언어로 번역된 번역본이 있음으로 인해 그분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의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오직 영만이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우리가 만약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려면 우리는 반드시 몇 세기 전 하나님의 사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뿐 아니라 반드시 영이 오늘날 어떻게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신약에서 선지자는 엘리야 혹은 침례자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현재의 뜻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의 전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갈망을 인식하게 하기 때문에 지극히 중요합니다. 선지자는 반드시 세 가지 특징, 곧 하나님 앞에서 그의 역사, 내적인 부담 및 이 부담을 발표하고 해석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구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씀을 사역할 때 그는 그의 부담을 내려놓게 됩니다. 오늘날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성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사려 깊고 총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1년의 시간을 드릴 때 상당히 많은 성경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진지하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가볍게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가 말한 것이 우리의 어떠함과 완전히 상합되도록 행동을 취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다만 성경을 연구해 읽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주님 자신을 인식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둘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교리를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신학교 졸업생이면 아주 체계적으로 당신에게 성경이 포함하는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그가 하나님에게서 직접 받은 말씀에 반응할 때 그것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에게는 신학의 체계적인 지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그에게 말씀하셨다 합시다. 그가 하나님께서 매번 하시는 말씀을 조금의 의문도 없이 순종하였다면 그의 봉사는 하나님께 대한 깊은 인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 형제가 일어나서 말을 할 때 당신은 듣자마자 그가 중시하는 것이 교리인가 아니면 생명인가를 알게 됩니다. 만약 전자라면 그는 절대로 모험하지 않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을 교리의 체계 가운데 있도록 지키고 절대적인 안전을 유지하며 어떤 잘못된 해석도 피합니다. 그는 논리적으로 많은 교리를 제시하며 추리 연역의 단계를 통해 가장 마지막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생명을 중시하는 사람은 그의 논리가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은가, 내용이 깊이 있고 완벽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개의치 않습니다. 그가 설교하는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얼마의 상황들을 거쳤고 단지 교리만으로는 그가 거친 것을 끌어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가 그의 목적, 곧 그리스도를 그의 청중에게 제시할 수 있기만 하면 좋은 것입니다. 그는 이를 위해 반드시 논리에 맞고 완전 무결한 이론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속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이해하는 체계와 같이 그렇게 아주 체계적인 사리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어떤 교리를 나타낸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성경은 귀납을 통해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많은 성경 구절은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만약 우리가 성경을 썼다면 반드시 이를 더욱 분명하고 명백하게 썼을 것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위대한 영적 사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영원한 진리는 그분의 말씀 속에 항상 조금씩 숨겨져 있어서 천연적인 사람들에게는 쉽게 발견될 수 없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영을 통해서 총명하고 통달한 사람에게 숨기신 일을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분의 길이 줄곧 그러했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 믿음으로 의롭게 됨, 거룩해 됨, 생명 등 우리가 아는 이 모든 것들은 단지 교리의 제목입니까? 아니면 진실된 것들입니까? 하나님의 사상은 우리가 다만 생각으로만 이런 점들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 안에서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조금도 보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인식해야 하며 또한 성경이 그분의 말씀이며 그분의 백성에 대한 현재 그분의 갈망을 나타내는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인식할 수 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줄곧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가련하든지를 막론하고 그분은 여전히 그분 앞에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의 시대에서 그분의 대언자가 되게 하십니다. 현 시대에서 사람들이 이와 같이 신성한 것을 중시하지 않을 때 교회는 이러한 인식 있는 사람들이 더욱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도들 가운데 진실한 사역을 찾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려운 시기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원치 않는 상황으로 이끄실지라도 우리는 의문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반드시 확실한 목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의 인식으로 인해 몸에 대한 사역은 지체를 새로운 영적 수준에 올라오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가장 큰 봉사는 그리스도의 온몸이 더욱 새로운 생명의 풍성을 얻기 위해 전에 해보지 않은 일을 하시도록 그분께 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명확하고 새롭게 본 것을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즐거이 그분의 손에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당신의 백성들이 풍성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당신의 마음이 만족을 얻으시도록 제가 당신으로부터 얼마의 생명의 분량, 곧 몸이 이전에 아직 받아보지 못한 것을 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